평론 3. 중국 공산당의 폭정을 논하다. 서두. 폭정을 이야기하면 중국인은 흔히 진시황의 가혹한 정치와 분석행위를 연상한다. 한서 식화지에는 진시황이 천하의 자원과 돈을 모두 써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렇듯 가혹하고 포악한 그의 정책은 주로 무절제하고 과중한 세금 징수, 백성의 노동력을 남용해 치적쌓기, 가혹한 형벌과 이웃 연좌제, 사상억압과 분석행유 등 네 가지 방면으로 표현한다. 진나라가 중국을 통치할 때 전체 인구 약 1000만 명 중 200만 명을 노역에 징발했다. 진시황은 더 나아가 사상 영역에도 가혹한 형벌을 가해 사상의 자유를 속박했고 조정을 비난하는 유생과 방사를 천여 명이나 죽였다. 그런데 공산당의 난폭하고 포악무도함은 진시황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공산당의 철학은 말 그대로 투쟁 철학이다. 공산당의 통치 또한 일련의 대내외적인 계급투쟁, 노선투쟁, 사상투쟁을 기반으로 한다. 마오쩌둥 자신도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 진시황이 다 무엇인가? 그는 유생 460여 명을 생매장했지만 우리는 4만 6천여 명 지식인을 생매장했다. 어떤 이는 우리에게 독재 정치를 한다, 진시황이다 고 욕하는데 우리는 모두 인정한다. 실제로 그렇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들이 말한 것은 여전히 부족해서 우리가 더 보충하고자 한다. 우리는 여기서 공산당 통치하에 중국이 힘겹게 걸어온 55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자 한다.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탈취한 후 정부의 기능을 이용해 계급투쟁이란 강령으로 계급을 말살하고 또 폭력혁명이란 도구로 어떤 공포통치를 했는지 여기에서 살펴볼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살인과 세뇌수단을 함께 써서 공산당 외의 모든 신앙을 탄압했다. 분장하고 정치 무대에 등장해 중국에서 공산당을 신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따라서 공산당의 계급투쟁 이론과 폭력혁명 학설에 따라 크고 작은 집단 속의 이색분자를 끊임없이 소멸했다. 이와 동시에 투쟁과 기만으로 전 인민이 중국 공산당의 폭력 통치에 복종하게 했다. 1. 토지개혁, 지주계급을 말살한 운동. 중국 공산당은 정권 수립 3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토지개혁에 돌입했다. 농사 짓는 자가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구호로 토지가 없는 농민들을 선동해 토지를 소유한 지주와 투쟁하게 했다. 또한 농민들의 인성 중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하려는 욕망과 도덕도 따지지 않고 못된 짓을 일삼는 자들을 부추기고 방종했다. 동시에 토지개혁 총노선 중에서 지주계급을 소멸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제시해 농촌에서 광범위하게 계급을 나누고 계급 성분을 정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이 지주 분홍, 반영명, 불순분자라는 모자를 쓴 채 사회적 차별과 공격을 받았고 정당한 시민권이 없는 천민으로 전락했다. 이와 동시에 토지개혁이 변방지역과 소수민족에까지 파급됨에 따라 향에는 당위원회가 있고 촌에는 당 지부가 있을 정도로 공산당 조직도 급속히 확장됐다. 당 지부는 상명하달식으로 당의 지시를 관철했다. 그들은 종종 계급투쟁의 일선에서 앞장서 지주와 투쟁하도록 농민을 선동해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지주를 죽음으로 몰았다. 게다가 어떤 지역에서는 지주 일가족을 모두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 지주계급을 철저히 말살했는데 부녀자와 어린아이도 화를 면치 못했다. 이 시기의 공산당은 전국의 농촌에서 마오주석은 인민의 구세주다. 오직 공산당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고 첫 선전을 시작했다. 토지개혁 과정에서 불로소득을 올리고 힘으로 착취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책 덕에 일부 소수 농민이 혜택을 받고 또 적지 않은 빈곤한 농민이 공산당에 감지덕지했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공산당은 인민을 위한다는 설교를 받아들였다. 농민은 토지를 분배받았지만 농사짓는 자가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좋은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2년도 안 돼 공산당은 농민을 상대로 호조조, 초급사, 고급사, 인민공사 등 일련의 운동을 개시했다. 공산당은 해마다 목표를 높였는데 농민들을 전족을 한 여자의 뒤뚱거리는 걸음처럼 느리다고 비판하면서 뛰어서 사회주의에 진입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식량과 면, 기름을 일괄 구매해 일괄 배급제로 판매함으로써 전국의 주요 농산물이 시장에서 물류교환이 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호적제도까지 만들어 농민들이 도시에 들어가 일하거나 거주하지 못하게 했다. 호적을 농촌에 둔 사람은 국가 양곡 판매점에서 양식을 살 수 없고 자녀가 도시 학교에 다닐 수도 없다. 결국 농민 자녀는 다시 농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됨으로써 3억 6천만 중국 농민은 중국 사회의 2등 시민으로 전락했다. 개혁개방을 하면서부터 일부 극소수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기 시작했다. 9억 농민은 가족도급제가 인민공사를 대체한 초기 5년 동안 소득이 높아져서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개선됐지만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면서 다시 빈곤 속으로 빠져들었다.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농촌에는 다시 새로운 형태의 지주와 분홍이 나타났다. 신화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이래 주요 양곡 생산지역과 다수의 농가는 소득이 줄곧 정체돼 있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 다시 말하면 농민이 농업활동 중에서 얻은 소득은 도리어 감소했다. 1980년대 중반에 1.8대 1이었던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격차가 3.1대 1로 벌어졌다. 2. 상공업 개조, 자산계급을 말살한 운동. 공산당이 말살한 또 다른 한 계급은 바로 도시와 농촌의 민족 자산계급이었다. 공산당은 상공업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자산계급과 노동자계급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자는 착취계급이고 후자는 비착취 또는 반착취계급이다. 자산계급의 착취는 타고나는 것이기에 죽어야 멈춘다. 따라서 자산계급은 소멸돼야 할 뿐 개조할 수는 없다고 공언했다. 이런 전제하에 자본가와 상인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살인과 속마음을 까발리는 수단을 병용하여 말살 정책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그들의 원칙은 바로 따르는 자는 살고 거스르는 자는 죽는다는 것이다. 누군가 재산을 상납하고 공산당을 옹호하면 인민 내부의 모순으로 규정하고 공산당에 반감을 갖거나 불평을 하면 반혁명으로 분류해 국가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으로 삼는다. 상공업을 개조하는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실행 과정에서 자본가, 업주, 소상인은 모두 자신의 전 재산을 국가에 갖다 바쳤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굴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 당시 상하이 시장 천인은 날마다 오늘은 낙하산병이 몇 명이나 나왔는가 하고 물을 정도였다. 이는 그날 투신 자살한 자본가의 숫자를 물은 것이다. 이렇게 몇 년 사이에 공산당은 중국에서 사유제를 전면적으로 없애버렸다. 토지개혁과 상공업을 개조하는 동시에 공산당은 진반, 사상개조, 가오강 라오수스, 반당 집단타도, 후펑, 반혁명 집단조사, 삼반, 오반, 숙반 등 일련의 대대적인 숙청운동을 전개했다. 공산당은 매번 숙청운동을 벌일 때마다 그들이 장악한 정부 시스템, 당위원회, 총지휘부, 지부를 모두 동원하고 무릇 세 사람만 되면 하나의 전투 보루를 형성해 농촌과 도시 지역사회 곳곳에 깊숙이 들어가 무슨 일이든 다 관여했다. 전쟁 시기부터 이어져 온 한 연대마다 당 지도부를 세운다는 네트워크식 통제 구조가 이후 일련의 정치운동에서도 줄곧 중요한 작용을 했다. 3. 회도문 단속과 종교 탄압. 공산당 정권 초기에 발생한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바로 종교에 대한 포악한 탄압과 전면적인 회도문 단속이다. 1950년 공산당은 각 지방정부에 지시를 내려 회도문, 즉 지방종교와 방회조직을 전면적으로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이 지시문에는 봉건 회동문 조직은 국민당 특무와 지주, 분홍, 반영명 분자가 조종하는 도구라고 지적했다. 전국 농촌에까지 파급된 이 운동에서 정부는 자신들이 믿을 만하다고 인정하는 계급 계층을 동원해 회동문 구성원들을 적발하고 공격했다. 각급 정부는 또 기독교, 천주교, 도교, 불교와 같은 조직을 미신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해체하는 데 참여했다. 또 이런 교회, 불당, 방, 회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정부의 이름을 등록하고 잘못을 뉘우친 후 새롭게 출발할 것을 요구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았다가 들키면 엄하게 처벌했다. 1951년 정부는 회동문 활동을 계속하는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공포했다. 이 운동은 신을 믿고 선을 추구하며 법과 규율을 준수하는 수많은 일반 백성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교회 신도, 방, 회, 구성원 300만 명을 체포하거나 살해했다.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집을 샅샅이 뒤졌고 심지어 농민들이 모시는 조왕신마저 부숴버렸다. 살인도 모자라 공산당의 사상체계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사상체계이고 공산주의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신앙이라는 인식을 확립해 나아갔다. 그 이후로 이른바 애국신도가 나타났는데 애국신도여야만 국가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백성이 무슨 교를 믿든 상관없지만 그 기준은 단 하나, 바로 공산당이 모든 종교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행위는 당의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기독교를 믿으면 공산당은 바로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고 당신이 불교를 믿으면 공산당이 바로 부처님 위에 부처님이다. 또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하면 공산당이 바로 알라신 위에 알라이고 생불을 언급하면 공산당이 직접 누가 생불이라고 지명 허락해야 한다. 결국 교회 신도들은 공산당이 요구하는 말만 하고 시키는 것만 해야 했다. 그리고 각자의 신앙을 높이 치켜들고 당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공격 대상이 되고 전문적인 정치 투쟁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 이마녀 기독교 신자가 중국의 22개 성을 비롯해 207개의 크고 작은 도시에 분포된 가정교회 신도 56만 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한 결과 그들 중 13만 명이 가택연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1957년 전까지만 해도 1만 천여 명이 살해됐고 또 많은 신도가 체포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렇듯 공산당은 중국에서 지주계급과 자산계급을 말살하고 도시와 농촌에서 신을 공경하고 법을 준수하는 수많은 인민을 박해함으로써 공산당 유일교가 중국 천하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구축했다. 4. 반우파 운동. 전국적으로 사람 마음을 벌한다는 명목으로 지식인을 타도한 운동. 1956년에 헝가리 혁명이 일어났다. 이는 헝가리 지식인들이 페테피 서클이라는 포럼을 만들어 공산당 일당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이었으나 소련군의 파병과 진압에 실패로 끝났다. 이 사건을 교훈 삼아 1957년 마오쩌둥은 백화제방 백가쟁명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식인들과 민중에게 공산당을 바로잡는 정풍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겉으로는 공산당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당의 정책을 자유롭게 비판하라고 했지만 속셈은 반당 분자를 색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1957년 초 마오쩌둥은 각 성의 당 위원회 서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백화제방 백가쟁명과 정풍을 빌려 뱀을 굴에서 나오게 유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의 공산당은 백화제방 백가쟁명 운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약점을 잡지 않고 공격하지 않으며 죄를 씌우지 않고 책임 추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마음대로 목소리를 내도록 독려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한 차례 반우파 투쟁을 벌여 55만 명이 우파 분자로 분류됐고 23만 명이 중도 우파 분자 또는 반당 반사회주의 분자로 낙인 찍혔으며 27만 명이 공직을 잃었다. 공산당이 숙청할 때 쓰는 권모술수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뱀을 굴에서 나오게 하듯 유인하기. 둘째, 죄상을 꾸며내 기습적으로 타격하고 말 한마디로 생사를 결정짓기. 셋째, 겉으로는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구원한다지만 실제로는 무자비하게 타격하기. 그리고 넷째, 자아 비판을 강요하고 무한대로 사상 노선의 고도를 높여 죄인으로 몰아붙이기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우파 분자, 반당 분자를 30년 가까이 궁핍한 변병 지역의 벽지로 추방하게 한 반동 언론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당시 집중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받고 또 비판의 대상이 됐던 우파 분자 러룽지, 장버쥔, 추안핑이 몇 차례 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을 모아 3대 반동 이론으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어떤 발언을 했을까? 그들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를 자세히 보기로 하자.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러룽지가 공산당과 민주당파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세워 3반, 5반, 숙반 운동에서 범한 잘못을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장버쥔은 국무원은 항상 이미 결론을 지은 정책안을 내놓고 정협, 인대 등 상임기구의 입장을 표명하라 하는데 차라리 정책 형성 과정에서 정협과 인대의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건의했다. 또 추안핑은 당 밖의 사람들도 견해가 있고 자존심이 있으며 국가에 대한 책임감도 있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그리고 작은 기관, 심지어 일개 과나 조회까지 당원을 책임자로 배치하지 말라. 그러면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모두 당원의 눈치만 봐야 한다고 건의했다. 물론 이들은 모두 공산당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들이 제시한 의견 또한 루신이 소설에서 나으리 두루마기가 더러워졌으니 부디 벗어서 세탁하십시오 하고 묘사한 지극히 타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우파로 분류된 사람 중에 공산당 전복을 꾀한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단지 비평과 건의를 한 것뿐인데 바로 이 때문에 수십만 명이 인신의 자유를 잃고 수백만 가정이 고통받았다. 또 이어서 당의 마음 바치기, 백기 뽑아내기, 신삼반, 하방, 우파 진당 색출하기와 같은 운동이 연속 뒤따랐다. 직장 상사, 특히 당위원회 서기에게 불만을 품는 것은 곧 당을 반대하는 것이 된다. 그 결말은 가벼우면 비판을 받고 무거우면 노동교육을 받거나 전 가족이 농촌으로 추방된다. 이들의 자녀는 대학 진학이나 군입대 기회가 박탈되고 도시에서는 직장을 구할 수 없다. 이때부터 그들은 노동보험, 무상 의료서비스 혜택도 잃고 농민대열에 들어가 2등 공민 중에 천민이 됐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일부 학자는 담장 위의 풀처럼 바람 부는 대로 쏠리는 이중인격자가 됐다. 그들은 붉은 태양을 바짝 따르며 맹목적으로 공산당을 추종하는 어용 지식인이 돼 스스로 헤어나지 못했다. 또 일부 인사는 정책 문제에 관해 스스로 고결한 척 거리를 두고 입을 다물었다. 천하의 일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았던 지식인은 마치 유비를 섬기던 서서가 조조 진영에 들어가 유비를 도와 평생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처럼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5. 대약진 지록위마로 충성심을 테스트. 반우파 운동 이후 중국은 사실을 두려워하는 상태에 빠져들었다. 거짓말을 따르고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고 사실을 회피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사회 기풍이 됐다. 집단으로 날조한 거짓말이 나라 전체에 대규모로 전개된 운동이 바로 대약진이다. 대약진은 크게 비약하며 전진한다는 의미로서 이 운동은 공산당이 전 국민에게 생산 대대마다 강철 생산을 강요하고 고속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떠벌렸지만 오히려 중국의 경제성장을 파탄냈고 이 과정에서 지록위마로 국민의 충성심을 테스트했다. 사람들은 공산당 악령의 지도하에 황당하고 어리석은 짓을 수없이 했다.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따로 없을 정도로 서로 속고 속였다. 거짓말과 어리석은 행동이 난무하는 가운데 공산당은 그들의 포악하고 삿된 기운을 전 인민의 정신세계에 주입했다. 사람들은 내가 곧 옥황상제요, 내가 곧 용왕이니라. 삼사노령의 명하노니 길을 열어라는 약진가요를 소리 높여 부르면서 일무당 만근의 양곡을 생산하고 철강 생산을 두 배로 늘리며 10년 안에 영국을 추월하고 1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황당무계한 계획을 기세 높게 실행했다. 백성들은 수년이 지나도록 거짓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대기근이 전국을 휩쓸어 굶어 죽은 자의 시체가 황야에 널릴 정도로 백성의 삶은 편안할 수 없었다. 1959년 루산회의 참석자 중에 펑더화이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또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이 황당하고 독단적으로 결정됐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노선을 옹호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충신과 간신을 가르고 생과 사를 결정짓는 잣대였다. 그 옛날 조고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것은 사슴과 말을 구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론을 지배하고 서로 모여 사익을 추구하며 나쁜 짓을 하고 온 천하 사람을 맹목적으로 복종시켜 논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펑더화이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타도하려는 펑더화이 타도 결의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했다. 이는 문화대혁명 후반기에 덩샤오핑이 자신에 대한 비판 투쟁을 심적으로 내키지 않으면서도 별 수 없이 영원히 원래의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고 보증서에 서명한 것과 같은 사례다. 인류사회는 항상 세상을 인식하고 사유를 넓히기 위해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다. 하지만 공산당은 사람들이 사회 전반에 대한 경험과 교훈에서 아주 적게 배우도록 했다. 게다가 관영 대중언론도 소식을 봉쇄해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날로 저하됐다. 다음 세대는 과거 운동 과정에서 강계 가연실한 식구를 남긴 왕정이와 같은 탁월한 식견을 가진 이들의 이념과 이상,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토막난 단편적인 것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새로운 사물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는 스스로 정확하고 착오가 없다고 여기겠지만 사실은 오류투성이다. 공산당의 우민정책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활개치며 그들만의 길을 걸어왔다. 6. 문화대혁명. 하늘 땅을 뒤덮은 악령 부채의 광란. 문화대혁명은 공산당이라는 악령 부채가 중국 전역에서 펼친 한 차례 대공연이었다. 1966년 중화대지에 또 한 차례 포악한 광풍이 몰아쳤다. 적색 테러의 광풍은 미쳐 날뛰는 요괴 같았고 곱비 풀린 야생마 같았다. 무산은 진동하고 강하는 겁에 질렸다. 작가 친문은 일찍이 문화대혁명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것은 정말로 전례가 없는 한 차례 큰 재난이었다. 연좌제로 곤욕을 치른 자가 몇백만 명이며 원한을 품고 죽은 자가 어찌 몇백만 명이겠는가. 얼마나 많은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고 또 얼마나 많은 아이가 불량배가 됐는가. 얼마나 많은 서적이 불태워졌고 얼마나 많은 명승고적이 파괴당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선현의 무덤이 파헤쳐졌고 얼마나 많은 죄악이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졌는가. 전문가들의 보수적인 추정에 따르면 문화대혁명 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773만 명에 달한다. 사람들은 흔히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자행된 폭력과 도살에 대해 착각을 한다. 이런 것은 대부분 무정부 상태에서 반란운동이 일어나 빚어졌고 살인한 주체도 홍위병과 조반파라고 여긴다. 하지만 중국에서 출판된 수천 건의 현지에 따르면 문화대혁명 기간의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홍위병들이 반란을 일으킨 때가 아니다. 그들이 조반요리를 외치며 공격해 중앙의 각급 정부가 마비됐던 1966년 말도 아니고 그들의 무력투쟁이 한창이던 1967년도 아니다. 오히려 각급 혁명위원회가 설립되고 마오쩌둥이 국가체제에 대한 통제력을 전면적으로 회복한 1968년에 가장 많이 죽었다. 전국의 유명한 대학살 사건 가운데 폭력과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자행한 자는 대부분 정부가 통제하는 군대와 무장 민병, 그리고 각급 당원 간부들이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문화대혁명 때 자행된 폭행은 홍위병과 조반파의 일시적인 과격행위가 아니라 공산당과 지방정권이 정책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알 수 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지도자와 각급 권력기관이 폭정에 직접 참여하고 지휘한 사실은 줄곧 묻혀 있었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1966년 8월, 베이징 홍위병은 지난 몇 차례 운동 과정에서 지주, 분홍, 반혁명, 불순분자, 우파 등으로 분류된 시민을 송환이라는 이름으로 농촌으로 추방했다. 당국의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당시 베이징 시민 33,695명 가구가 재산을 몰수당했고 85,196명이 도시에서 쫓겨나 원래 호적지로 송환됐다. 이 물결은 곧 전국 각 대도시로 퍼져나갔고 결국 40만 명이 농촌으로 송환됐다. 공산당 고위 간부의 부모라 할지라도 출신 성분이 지주라면 화를 면치 못했다. 사실 이러한 강제 송환 조치는 중국 공산당이 문화대혁명 전에 이미 계획한 것이다. 당시 펑전은 베이징 시장을 맡으면서 베이징 주민의 성분을 유리나 수정처럼 정화하기 위해서는 성분이 나쁜 시민을 전부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 1966년 5월, 마오쩌둥은 수도를 보위하자는 지시를 내리고 예젠닝, 양청우, 시프주를 책임자로 하는 공작조를 설립했다. 이 공작조의 임무 중 하나가 공안국을 통해 성분이 좋지 않은 주민들을 대거 송환하는 것이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홍위병들이 베이징 시민 중 2% 이상을 농촌으로 송환하고 재산을 몰수했는데도 정부의 제재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시의구 공안국과 가도 파출소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공안국 국장 셰프즈는 공안 간부와 경찰들에게 홍위병을 제재하지 말고 참모가 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알고 보면 홍위병은 당국에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 1966년 말에 이르러서 홍위병들 또한 공산당에 버림받아 상당수가 연동분자로 몰려 감옥에 갔다. 그 밖에 홍위병은 지식 청년으로 농촌에 파견돼 노동에 참여하고 사상 개조를 받았다. 당시 송환 활동을 주관한 베이징시청 홍위병 조직은 바로 공산당 지도자의 직접적인 배려하에 결성됐다. 그들의 훈령 역시 당시 국무원 비서장이 직접 수정해 발표한 것이다. 지주와 분홍을 베이징에서 농촌으로 송환하는 데 이어 농촌에서도 송환된 지주와 분홍에 대한 또 한 차례 박해가 진행됐다. 1968년 8월 26일, 베이징시 소속 다싱형 공안국 국무회의에 공안부장 셰프즈의 지시가 전달됐다. 그 지시의 요점 중 하나는 공안 간부와 경찰은 홍위병의 참모가 돼 그들이 흑오류의 재산을 몰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다싱현 학살은 현 공안국이 직접 지령을 내렸고 공안국 주임과 당서기가 살인 행동대를 조직했다. 그들 대부분은 민병이었고 살인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조차 놓아주지 않았다. 문화대혁명 기간 중 많은 사람이 학살 과정에서 아주 적극적이었다는 이유로 공산당에 입당할 수 있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광시성에서만 2만 9천여 명이 입당했는데 그중 9천여 명은 살인을 한 후에 입당하고 2만여 명은 입당을 한 후에 살인을 저질렀다. 또 살인에 연루된 기타 사람도 1만 9천여 명이나 됐다. 광시성의 통계만으로도 공산당원 근 5만 명이 사륙 만행에 참여했다.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사람을 때리는 것도 계급을 따져서 했다.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을 때리는 것은 당연하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을 때리는 것은 영광이며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때리는 것은 오해다. 마오쩌둥이 한 이 말은 반란운동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널리 퍼져나갔다. 계급의 적들에 대한 폭력은 그들이 맞아도 싸다는 논리로 간주해 폭력과 살육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퍼져나갔다. 1967년 8월 13일에서 10월 7일 사이에 후난성 다오현 인민무장부 말단 민병들이 상강풍레의 조직원과 흑오류를 학살했다. 66일 동안 10개 구역 36개 공사, 468개 대대, 2,778개 가정에서 총 4,519명이 학살됐다. 전 지역 10개 현에서 총 9,093명이 사망했고 그중 지주, 분홍, 반혁명 분자, 불순 분자가 38%, 지주와 분홍의 자녀가 44%를 차지했다. 그리고 최고령자는 78세 노인이고 최연소자는 생후 10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였다. 이는 문화대혁명이 조성한 폭력 중 일부로 단지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불과하다. 1968년 초에 혁명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 계급 대우를 조사하는 운동을 폈는데 그 과정에서 살해된 네이멍구의 네인당 관련자는 35만 명이 넘었다. 1968년 광시에서는 수만 명이 4.22 군중단체에 대한 무장 대학살에 참여했는데 이때 11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로써 문화대혁명 때 발생한 주요 폭력 학살 사건이 모두 국가기구의 소행임을 알 수 있다. 즉 공산당 지도자들이 폭력을 종용하고 이를 이용해 백성을 박해하고 학살한 것이다. 이런 학살을 직접 지휘하고 집행한 살인범 중 다수가 군대, 경찰, 무장민병과 공산당과 공청단 간부들이다. 토지개혁의 목적은 지주의 땅을 빼앗고자 한 것으로 농민에게 의지해 지주를 타도했다. 상공업 개조의 목적은 자본가의 돈을 빼앗고자 한 것으로 노동자에게 의지해 자본가를 타도했다. 또 반우파 운동의 목적은 지식인의 입을 다물게 하고자 한 것으로 지식인을 타도했다. 문화대혁명 과정에서는 서로 상대에 투쟁했기에 어느 계급에도 감히 의지할 수 없었다. 공산당이 의지했던 노동자 농민이라고 할지라도 관점이 일치하지 않으면 죽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문화대혁명의 궁극적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문화대혁명의 목적은 공산당 일교가 천하를 통제할 수 있도록 대세를 굳히기 위함이었다.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사상도 통치하려 했다. 문화대혁명은 공산당과 마오쩌둥을 신으로 만드는 운동의 절정이었다. 반드시 마오쩌둥의 이론으로 모든 것을 독단으로 처리하고 한 사람의 사상을 억만 민중의 머릿속에 주입하려 했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것은 문화대혁명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하여 그 어떤 규정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만 생각해야 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온 국민이 마치 종교 숭배처럼 아침에 지시받고 저녁에 보고하는 형식을 실행했다. 매일 여러 차례 마오쩌둥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아침 저녁 두 차례 정치 기도를 했다. 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자아 비판과 사상 보고서를 썼다. 말을 할 때마다 사자가 갑자기 떠오르면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거나 이해해도 집행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집행해야 하며 집행 중에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마오쩌둥의 황당한 어록을 주워 섬겨야 했다. 문화대혁명 중에는 하나의 신만 숭배하고 하나의 경, 즉 마오주석의 어록만 읽어야 했다. 나중에는 어록을 암송하지 못하거나 축언을 하지 않으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 물건을 사거나 차를 타거나 전화를 할 때도 전혀 관련이 없는 어록 한 구절을 외워야 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때 열광적으로 흥분하거나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데 이미 공산당 악령에게 완전히 통제된 것이다. 거짓말을 날조하고 거짓말을 용인하며 거짓말에 의존하는 것은 이미 중국인들의 생활 방식이 됐다. 7. 개혁개방. 변함없는 폭정이 단지 시류에 편승한 정책. 문화대혁명 시기는 선열이 낭자하고 원혼이 떠돌아다니고 양심을 저버리고 흑과 백이 뒤바뀐 시대였다. 문화대혁명 이후 성루에 꽂힌 왕의 깃발이 바뀌듯 공산당과 공산당 지도하의 정권은 20여 년 사이에 지도자를 6번 교체했다. 사유제가 중국에 되살아나자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커졌다. 사막화가 급증하고 하천이 말랐으며 마약 밀매와 매춘이 늘어났다. 중국 공산당이 한때 쓸어 없애야 한다고 제시한 모든 죄악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되살아났다. 공산당의 늑대본성, 독사성질, 요괴의 음흉함, 국가의 재앙을 안기는 수법은 늘어날 뿐 줄어들지 않았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 당시 탱크로 천안문 광장에 진입해 총탄으로 학생을 사살하고 1999년 7월 20일부터 8.10 수련자에 대한 전국적인 박해 시작은 공산당의 죄상이 너무 많아 필설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2004년 10월 산시성 위린시 시정부는 농민의 토지를 징발하기 위해 전투경찰 1,600여 명을 동원해 농민을 체포하면서 50여 명에게 총상을 입혔다. 지금도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의 투쟁 철학과 폭력 숭배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 통치되고 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사기성이 더욱 짙어졌다는 점이다. 아래 공산당의 통치 수법과 정책을 분야별로 짚어보고자 한다. 법률. 공산당 정권이 끊임없이 인위적으로 투쟁을 조장해 많은 사람을 반혁명분자, 반사회주의분자, 불순분자, 사이비 종교신자로 몰아붙임으로써 공산당 독재집단과 각종 민중단체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일어났다. 공산당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안정시킨다는 구실로 끊임없이 법률과 규칙을 수정하면서 인민의 불만 표출을 반혁명 행위로 몰아 진압했다. 1999년 7월, 장점인은 정치국 위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독단으로 3개월 이내에 파룬궁을 소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한동안 파룬궁 관련 유언비어가 온 천지를 뒤덮었다. 장점인이 프랑스의 르 피가로 매체를 통해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한 후 관영 매체가 서둘러 문장을 발표해 전국 각계에 압력을 가했다. 또한 전인대를 협박해 말도 안 되는 결의를 만들어 사교로 처리하도록 했다. 뒤이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전인대의 결정에 대한 해석을 발표했다. 1999년 7월 22일, 신화사는 중공중앙조직부 책임자와 중공중앙선전부 책임자의 연설을 발표하면서 공개적으로 장점인의 파룬궁 박해를 지지했다. 따라서 광대한 인민대중이 천인공노할 이번 박해에 휩쓸려 들어가게 됐고 중공중앙이 규정했기에 그들은 지지하고 집행할 뿐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중국 공산당은 5년간 국가재정의 4분의 1을 투입해 파룬궁을 탄압했다. 전 국민이 심사를 통과해야 했는데 파룬궁 수련자로서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공직에서 쫓겨나고 수감돼 노동개조를 받았다. 그들은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배반하거나 정부를 반대한 것도 아니다. 다만 진선인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이 감금됐다. 중국 공산당이 탄압과 학살 소식을 겹겹이 봉쇄했지만 이미 4,565명이 살해됐음을 그들의 가족을 통해 확인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언론 보도. 2004년 10월 15일자 홍콩 문외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20번째 과학실험 위성이 지구로 돌아올 때 쓰촨성 다잉현 펑라이진의 한 민가를 덮쳤다. 이 신문은 다잉현 정부 사무실 주임 아이위칭의 말을 인용해 허지위 씨의 집에 떨어진 이 검은 물체는 과학실험 위성이 분명하다고 했다. 사실 아이위칭은 위성을 회수할 때 현장의 부지휘자였다. 하지만 신화사가 운영하는 신화망은 위성 귀환 시간을 발표하고 20번째 과학기술 실험 위성이라고 강조했을 뿐 위성이 민가를 파괴한 사실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나쁜 소식은 보도하지 않는 수법이 중국 언론 매체들이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일관되게 준수하는 원칙이다. 여러 차례 운동 과정에서 신문과 TV가 유언비어를 퍼뜨려 공산당의 방침과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 공산당의 지시가 떨어지면 전국 언론은 즉각 집행한다. 공산당이 우파를 반대해야 한다고 하면 전국 언론은 하나같이 우파의 죄악을 보도하고 당이 인민공사를 세워야 한다고 하면 전국 언론은 일제히 인민공사의 우월함을 찬양한다. 파룬궁 탄압을 개시하자 그 첫 달의 언론 매체는 날마다 뉴스 황금 시간대에 거짓말로 전 국민을 반복적으로 세뇌했다. 이때부터 장점인은 분신 자살 사건, 살인 사건 등 가짜 뉴스, 가짜 사건을 날추하고 이를 모든 대중매체를 동원해 끊임없이 보도하게 함으로써 파룬궁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켰다. NGO 단체인 국제교육개발조직은 중국 정부가 앞장서서 중국 민중을 기만했다고 발표하며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이 날조된 사건임을 밝히고 중국 공산당을 비난했다.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 국내의 신문, TV를 포함한 그 어떤 매체도 모두 파룬궁의 진실한 상황을 보도하지 않는다. 이제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보도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신화사의 한 베테랑 기자마저 신화사의 보도를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하고 말할 정도다. 민간에서는 중국의 언론기관을 공산당의 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것은 당의 개, 당의 대문을 지키고 있네. A를 물라면 A를 물고 몇 번을 물라면 그만큼 문다. 고 비꼬는 민요까지 불리는 지경이다. 교육. 교육은 인민을 통치하기 위한 또 다른 족쇄다. 교육은 본래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식은 지와 식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지는 정보, 자료, 전통문화, 시사에 관한 이해를 가리키며 식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비판하고 재창조하는 과정, 즉 정신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지만 있고 식이 없으면 책벌레일 뿐 사회적 양심이라고 불리는 진정한 지식인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로 중국이 줄곧 유지지사보다 유식지사를 숭상하는 이유다. 공산당 치하의 중국 지식인 중에는 지식만 있고 식견이 없는 사람과 식견이 있어도 감히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때도 해서는 안 됨을 미리 일깨워줘 그들이 하지 않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학교가 정치 과목과 당사를 개설하고 통일된 교재를 사용한다. 교사는 교과서의 일부 내용은 믿지 않지만 규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르친다. 학생들 또한 교과서와 교사의 강의 내용을 믿지 않지만 시험에 대비해 무턱대고 외워야 한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기말시험과 입학시험 문제 중에 파룬궁을 비판하는 문제가 나올 경우 표준 답안을 외우지 못한 학생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이 학생이 진실을 답안으로 적으면 바로 퇴학당하거나 진학 자격이 취소된다. 민중교육에서 신문과 각종 지시문건의 영향으로 너무 자주 들어 뇌리에 각인될 정도로 집집마다 모두 다 아는 말이 수두룩하다. 이를테면 적이 반대하는 것이면 우리는 지지하고 적이 지지하는 것이면 우리는 반대해야 한다는 식의 황당무계한 어록을 진리로 삼음으로써 널리 독해됐고 무의식 중에 이런 논리에 물들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향하는 마음과 서로 화목을 도모하는 이화위기와 같은 윤리도덕을 대체했다. 2004년 중국자문센터가 중국의 신화닷컴이 실시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 중국 청년 중 82.6%가 전쟁 중에 부녀자와 포로를 학대하는 데 찬성했다. 예상을 뒤엎는 이런 결과는 중국 민중, 특히 젊은 세대가 전통적인 인정과 인성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결여돼 있음을 반영한다. 2004년 9월 11일, 수저우의 한 강도가 어린이 28명을 칼로 찌르고 9월 20일 산둥의 한 남자는 초등학교에서 칼을 휘둘러 학생 25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교에 자금을 보탠다며 강제로 폭죽을 만들게 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여러 명이 다쳤다. 정책 집행. 공산당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늘 강요하고 위협하는 수단을 쓴다. 정치 표현은 바로 이런 수단의 일종이다. 오랫동안 공산당 정권은 밖에 붙인 표어 수량을 정치적 업적의 기준으로 삼기도 했다. 문화대혁명 기간의 베이징은 하룻밤 사이에 밖에 표어가 가득 나붙어 붉은 바다로 변했다. 당내에서 자본주의 길을 가는 집권파를 타도하자는 표어가 곳곳에 넘쳐났다. 농촌에서는 이것을 줄여 집권파를 타도하자고 썼다. 최근 임업국의 각 임업사업소와 삼림보호판공실에서는 삼림법을 홍보하기 위해 실무부서에 강제적인 표어 부착 책임제를 지시하고 수량을 채우지 못하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자 정부의 말단부서에서는 산불을 내면 구속한다와 같은 표어를 대량으로 붙였다. 최근 중국의 계획 생육 운동 기간에는 더욱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주는 표어가 생겼는데 이른바 한 사람이 출산을 더하면 온 마을을 모두 절육수술을 한다. 무덤을 하나 더 늘릴지언정 사람 한 명을 더 늘리지 않는다. 절육수술을 하지 않으면 집을 부수고 낙태하지 않으면 밭과 소를 몰수한다는 것이다. 인권을 위반하고 헌법마저 위반하는 표어로는 오늘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내일은 감옥에서 자야 한다는 것이다. 표어는 반복 효과가 크고 직관적인 홍보 수단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정치적 동향이나 의지를 나타내고 호소하는데 자주 사용한다. 정치 표어는 또 정부가 인민에게 하는 말로 볼 수 있다. 정책을 홍보하는 이런 표어들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 성향과 피비린내 나는 기운을 쉽게 느낄 수 있다. 8. 전 국민을 세뇌하고 전국을 감옥으로 만들다. 중국 공산당의 가장 잔혹한 통치 도구는 네트워크식 통제다. 조직적인 형식으로 권위주의를 개개인의 몸에 이식한다. 또 앞뒤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 언행이 일치하든지 일치하지 않든지 개의치 않고 조직 형식으로 개인의 권익과 타고난 인권을 박탈한다. 그리고 정부의 통치를 위한 촉수가 뻗치지 않은 곳이 없다. 도시와 농촌은 물론이고 전국 인민은 모두 가도위원회 혹은 향위원회의 관리를 받는다. 최근까지도 결혼, 이혼, 출산조차 그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당의 이데올로기, 사상체계, 조직방식, 사회구조, 선전시스템, 운영체계는 모두 이러한 강권통치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당은 정부 시스템을 통해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한다. 공산당 통제의 잔혹성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을 점차 독립적인 견해가 없거나 설령 독립적인 견해가 있더라도 감히 말하지 못하게 하고 몸만 사리는 겁쟁이로 만든다. 공산당의 통치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뇌를 통해 공산당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공산당이 말하는 것을 말하게 하고 공산당이 제창하는 일을 하게 하는 데 있다. 사람들은 공산당의 정책은 달과 같아 초하루에 다르고 보름에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공산당이 어떻게 변하든 전 인민은 그에 바짝 따라야 한다. 당신이 공산당이 의지하는 힘이 돼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당신은 공산당이 당신을 알아주는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당신이 공격을 받을 때는 공산당이 당신을 교육해주는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또 공산당이 당신을 공격한 것이 잘못됐음을 알고 바로잡아줄 때 당신은 공산당이 도량이 넓고 잘못을 알고 시정하는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공산당의 폭정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누명을 벗겨주는 과정에서 펼쳐진다. 55년간 이어진 포악한 통치로 전 인민의 사상은 화지 위례의 지경이 돼 스스로 공산당이 허락하는 사상 범위 안에 갇혀버렸다. 그 틀에서 한 걸음이라도 벗어나기만 하면 죄가 된다. 여러 차례 투쟁을 겪는 과정에서 우매함이 지혜인 양 칭송받고 비겁함이 생존의 주요 방편으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이 정보 교류의 주요 수단이 된 정보사회에서 서민들은 인터넷에 접속할 때조차 자신을 단속해야 하고 외부 소식을 보지 말아야 하며 인권 민주화 관련된 웹사이트도 보지 말아야 한다. 공산당의 세뇌운동은 이처럼 황당하고 잔인하고 졸렬할 뿐만 아니라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널리 진행됐다. 그것은 중국 사회의 가치관과 윤리 도덕을 변화시켰으며 중화민족의 행동 양식과 생활 방식을 철저히 뜯어고쳤다. 아울러 끊임없이 육체와 정신을 박해함으로써 공산당 일당 독재의 절대적인 권위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 마지막. 공산당은 왜 해마다 투쟁하고 달마다 투쟁하고 날마다 투쟁하는가? 무엇 때문에 생명이 닿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는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불사하고 생태 환경 파괴도 불사하고 중국 농민과 도시 주민 대부분을 장기간 빈곤 속에 빠뜨리는 것도 불사하는가? 이는 공산주의 이상을 위해서인가? 아니다. 공산주의 원칙 중 하나가 사유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유제가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정권을 탈취하고 나서 곧바로 사유제를 전면적으로 없애려고 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사유제는 되살아났다. 헌법 또한 사유재산을 보호한다고 규정했다. 공산당의 속임수에서 벗어나면 55년간 공산당이 추진한 일이 다만 재산을 재분배하기 위한 인간사회의 광대극 연출에 불과하며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남의 재산을 저들의 사유재산으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 수 있다. 공산당이 표명하는 또 다른 원칙은 공산당이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로서 자산 계급을 소멸하는 것을 임무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산당의 당장에는 자본가도 입당할 수 있다고 명확히 나와 있다. 공산당 내부에도 더는 공산당과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이 없다. 공자는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공산당은 이제 껍데기만 남았고 실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장기적인 투쟁은 공산당 집단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함인가? 아니다. 공산당이 집권한 지 55년이 지난 오늘날 전국의 많은 공산당 간부가 횡령하고 뇌물을 받고 불법을 저지르고 나라를 망치고 인민을 해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중국에는 당정 관리가 약 2천만 명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들 중 800만 명이 부패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매년 100만 명에 가까운 민중이 부패 관리를 고발하기 위해 청원한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04년 1월에서 9월 사이에 35개 은행과 41개 기업이 1억 2천만 달러 규모로 불법 외환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공금을 횡령하고 도주한 정부 관료가 4천 명이 넘으며 금액도 수백억 달러에 이른다. 그러면 이런 투쟁은 인민의 자질과 의식을 높여 국가대사의 관심을 끌게 하려는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니다. 오늘날의 중국에는 무력이 넘쳐나고 인심이 옛날 같지 않으며 부모를 속이고 친인을 등치는 일이 곳곳에 허다하다. 중국인은 대부분 근본적인 시비와 선악에 관해서는 입을 다무는데 몰라서도 말하지 않고 알아도 말하지 않는다. 이렇듯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국에서 무사히 살아남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됐다. 이와 동시에 민족주의 정서가 한 차례 한 차례 전혀 근거 없는 헛소문에 의해 선동되고 있다. 중국인은 정부 조직하에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 가서 돌을 던지고 미국 국기를 불태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공산당에 순종하는 순민이 되거나 보편적인 질서를 뒤엎는 폭도가 될 수는 있어도 인권을 보장받는 국민은 될 수 없다. 문화 수양은 자질 향상의 근본이다. 청나라 말기와 중화민국 초기의 학자이자 정치가인 캉유웨이는 이렇게 지적했다. 중국은 건국 이래 수천 년 동안 공맹 지도가 중국인들에게 예의와 기강을 확립해 주었다. 만약 이런 것들을 버리면 사람은 주체의식이 없어지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며 나아가고 물러설 때를 모르고 이것이 큰 혼란을 일으키는 길이다. 공산당의 투쟁 철학은 일당 천하의 교주 지위를 세우기 위해 큰 혼란을 조성하고 동란이 그치지 않게 한다. 그것은 또한 한 당의 사상이 전 국민을 통치하게 하고 정부기구와 군대, 신문, 방송이 모두 공산당의 폭정 도구가 되게 한다. 공산당이 중국에 가져다 준 위해는 병이 고황에 들듯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공산당은 이미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으며 그것의 해체는 이미 피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공산당 정권이 해체되면 천하의 대란이 일어날 것인데 누가 공산당을 대신해 중국을 통치할 수 있겠느냐며 걱정한다. 5천년 중국 역사에서 공산당이 통치한 55년은 눈앞에 한 점 구름이 일었다 사라진 것에 불과하다. 55년이란 짧디짧은 시간에 전통 신앙과 가치관은 공산당에 의해 무참히 파괴됐고 고유의 윤리관과 사회체계는 강제로 해체됐다. 또한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과 조화는 증오와 투쟁으로 일그러졌고 하늘과 땅과 자연을 경외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인간이 대자연을 이긴다며 오만방자하게 우쭐대는 마음으로 변했다. 이로 인해 사회도덕 체계와 생태계가 전면적으로 붕괴함으로써 중화민족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중국 역사를 두루 살펴보면 어진 정치는 모두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정부의 기본 임무로 여겼다. 인간은 선을 지향하는 본능이 있고 정부는 이런 본능을 실현하도록 인민을 도울 책무가 있다. 맹자는 백성이 살아가는 방도를 보면 일정한 생산이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선한 마음이 있고 일정한 생산이 없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선한 마음이 없다고 했다. 따라서 백성이 부유하지 않은데 가르침만 주창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마구 죽이는 것은 결코 어진 정치라고 할 수 없다. 5000년 중국 역사에서 어진 정치를 편 제왕이 적지 않다. 고대에는 요임금과 순임금, 두 나라에는 문왕과 무왕, 한 나라에는 문제와 경제, 당나라에는 정관, 청나라에는 강희와 걸륭 황제가 있었다. 이런 조대의 융성기에는 왕도를 행하지 않거나 중용을 지키지 않거나 안정을 이루지 않음이 없었다. 어진 정치의 특징은 현명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언로를 활짝 열고 의리와 화목을 중시하고 널리 베풀고 구제한다. 이로 인해 백성은 예의와 법을 지키고 편안하게 살면서 즐거이 일할 수 있다. 천하의 형세를 살펴보면 흥망은 누가 정하고 성쇠에 어찌 근원이 없으랴. 공산당이 없는 그날에 반드시 세상은 상서롭고 온화한 분위기를 되찾고 백성은 진실하고 선량하며 겸손하고 양보할 것이다. 또 국가는 백성이 생업에 전념토록 해 경제를 부흥시킬 것이다.